경고 하나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로 키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여덟 번째인데요. 왜 체로키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로키의 역사는 참으로 아픈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Trail of Tears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가면 그린빌 근처에 체로키 뮤지엄이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이쪽에 있던 체로키 주민들이 다 오클라호마주로 쫓겨가면서 지금 노스 캐롤라이나의 체로키 부족을 우리가 방문하는데요. 체로키 뮤지엄에 가면 그들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참 좀 미안한 일이지만 백인들이 잔인했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체로키 원주인을 만난 것을 선교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차별과 억압의 기회로 악용했던 것입니다. 미국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뭐 우리는 백인들이 아니니까 그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백인들이 세워놓은 문명이기에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에게 대한 부담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아픔을 겪었는지 또한 거기에는 교회가 기독교가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역사였음을 우리가 공감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책임을 함께 져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500명과 적은 숫자죠. 500명, 5배밖에 안 되는 숫자가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난민들을 추방하는 좀 아쉬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교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없을까. 물론 불신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난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 탈북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동일한 형제로 대하고 너희와 같이 이스라엘은 출생한 자와 같이 대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는 거류민이었고 억압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가 이러한 책임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기로 우리가 해마다 단기 선교팀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연관성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3장은요. 오늘도 4장을 읽었는데 아직 안 읽었나요? 아직 안 읽었네요. 네. 자, 거론이 길었습니다. 3장은 언제 읽고 할까요? 자,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공회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4장에서는 이방인 더구나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그 중에서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아주 대조적이고요. 요한이 이렇게 대조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들 만을 섬기는 분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인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19절부터 30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오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타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사실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습니다. 1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가셨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돌아가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민족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잡족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주민들 중에 귀족들이나 이런 교육받은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붙잡아갖고 가서 아수르와 다른 곳 바벨론이나 이런 곳으로 다 흩어버리고 북 이스라엘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식민지 민족들을 불러들여와서 혼합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후예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과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들로 취급해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이것은 다분히 예수님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수가라는 곳에서 야곱의 우물에 피곤해서 앉으셨는데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은 낮 12시를 말하는데요. 복음서에서 시간이 나오는 건 6을 더하시면 됩니다. 6시는 12시 경호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더워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선선해진 다음에 물을 길러 가는 게 보통인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낮에 온 것임을 우리가 나중에 18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부도덕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물동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시 관습으로는 유대인들이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심지어는 일본도 그랬었다 그래요. 한국도 뭐 물론 그랬겠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외모를 하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대부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마크를 반드시 표시하는데 여러분들은 조선에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인도만 하면 점을 찍고 다니죠. 결혼했다는 표시입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 그 미우라 아이코시들 보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눈썹을 머리 깎고 그림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결혼을 했다라는 표시를 해서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들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지만 더구나 결혼한 여자들에게는 말을 걸지 않고 또 그런 결혼한 여인들은 밖으로도 잘 가리지 않는 것이 과거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듭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상당히 놀라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까 하는 반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디 바가지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선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 이 속에서 나오는 영생하도록 수선하는 샘물은 6장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15절에 가는 여인이 그건 진짜 좋은 일이네요. 다시는 물기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상당히 코믹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거든요. 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마 여인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 물을 얼마나 많이 주려고 남편까지 물통에 갖고 오라 그래서 물을 많이 주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님이 굉장히 여기에서 재미있는 트릭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빨리 가서 그럼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뜻밖의 반응을 하죠.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지금 너에게 남편이 있지만 다섯 번째 남편인데 이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대화가 좀 이상하게 가죠. 아마도 이 남자는 동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식 남편이 아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오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낮에 몰래 와서 물을 길러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사실 이 말은 이런 것 같아요. 당신 점쟁입니까?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서는 점쟁이는 사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율법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화제를 바꿉니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당신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엉뚱한 주제를 끄집어내서 화제를 남편에서 이제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된 대화의 방향이었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도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바가지 안 갖고 가셨기 때문에 물을 먹으려면 그릇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물을 마시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을 달라. 그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공통적인 구호요. 여인은 물을 뚫으러 왔고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당연한 화제였습니다. 물을 좀 달라. 거기에서 갑자기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여인은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예배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이 여인이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때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많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빌립이 그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유명한 14장 6절의 말씀이 그때 나오거든요. 또 도마가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하시면 뭐 못 믿겠습니다 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를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질문이나 말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항상 그런 말에 반응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엉뚱하게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화제를 바꾸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반응하시면서 또 다른 주제를 도입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제를 장소에서 영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주제에서 영적인 예배로 그렇죠? 지리적인 예배 어디서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주제를 바꾸시면서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함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이심을, 성부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가서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문장이 두 단어예요. God is spirit.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자인데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씀은 사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나중에 집사, 뭐, 목사 보시면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이름 다 잊어버리십니다. 이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른 답 쓰시면 틀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좀 이상하죠? 너무 쉽죠? 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을 가진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거기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표현에서 전부 파생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다 배우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체험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에게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물리적인 것, 시청각적인 것,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느라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느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오한 답을 주신 겁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자세로 와야 됩니까? 먼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인사하시고 대화하시느라고 모이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나와 교인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설명해야죠.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유익하도록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지 마시고요. 뭐 학교에 대한 거, 논문 이런 거 나누지 마시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대화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자가 되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절을 보면 여인이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I know that Messiah is coming who is called. 자기가 평범한 말 같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한 여인이긴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I know the Messiah. 이건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동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서요. 뭐 이런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수가로 가신 목적이 여기 있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밤에 기다리셨던 것도 목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여인이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숨어서 살던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 그리고 사마리아의 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첫 번째 제자가 되고 사마리아의 첫 번째 그런데 여자였고 사마리아였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가. 가장 천대받던 일, 이스라엘이 가장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가장 거기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여자를 메신저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체로키로 갔는데요. 여러분 누구 만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이나 그 어른들이 이렇게 유명한 나중에 성경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으면 다들 갈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모르고 갑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체로키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 미우라야코의 얘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미우라야코가 살며 생각하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이 제목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데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여인은 평판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와 닮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아직 구글해 보시면은요 조금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책을 읽으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같은데요. 생긴 게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또 성차별이라 그러나요? 좀 남자 같은 이거예요. 네,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당시 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학생이었대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요. 왜 선생님들이 자기를 무서워했는지 몰랐지만 그냥 무서운 학생이다 라는 평판이 나 있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미우라 아이고는 연애는 해보지 못했는데 주위에 남자친구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자유롭게 그 대화하고 뭐 그래가지고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답니다. 암호하구나 연애한다 뭐 이런 식으로. 1922년생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 시대, 그가 어렸을 때에는 1930년대 후반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연애를 한 건 아니었지만 남학생들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바람에 평판이 매우 나빴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 읽으면서 자기 생각이 많이 났다는데요. 자, 두 번째 좋아하는 이유는 이 여자가 굉장히 덤벙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아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갑니다. 자, 사람들을 피해서 왔던 여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부도덕한 일들을 나한테 말한 사람 뭐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 체면 차리지 않고 덤벙대면서 동네로 가서 전도를 한 것을 보면서 자기도 굉장히 덤벙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에 갈 때 무릎이 많이 아파서 스키 바지를 입고 그 위에 교복을 치마를 입고 갔어요. 학교에서 사람들이 기절을 했습니다. 학교에 오는데 여러분 스키 바지를 입고 오냐고. 자기가 그렇게 참 천방지축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많이 그분이 그런 얘기지만 자기는 지금도 별로 옷에 신경을 안 쓴답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그래 남편한테 매일 구박을 받고 그런다는데 이 여인이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수가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덜렁이는구나. 나도 좀 많이 닮았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 세 번째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28절, 29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이 여인이 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줄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세워던 여자인데 내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돌았네요. 이런 얘기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의 치고를 드러내면서 전도를 합니다. 거룩하게 전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을 다 그대로 알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지? 자기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39절 이하에 가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증언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39절에 설명하고 그래서 49절에 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이틀을 함께 그 마을에 유하시게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4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당신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은 기록이 없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여인은 여기서 그냥 페이드 아웃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들으면서 섭섭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말 안 들어도 되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미우나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 번째가 자기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굉장히 섭섭해서 막 소리를 질러주는 것이다. 내가 전도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빈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1,000,000원이라는 엄청난 1964년이니까 1억 원이면 엄청난 상금입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1억 원이라는 상금을 받고 빈점이라는 소설을 당선되고 그 후에 계속 그가 신문지에 많은 수필과 이런 것들을 내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써오고 간증을 하고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물론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록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는 것을 좀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라는 자책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 장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이제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도 이 여인은 그냥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기쁨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선대라고 할까요? 구박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임을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참 재미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너무나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렇게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듣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체면을 따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오던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그의 삶은 180도 바뀌고 맙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체면을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현대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대적하는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하겠느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포스트 마던 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전도하면 오히려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법적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불신자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그들이 예상 밖으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전도자들은 이것을 체험합니다. 의외로 많은 불신자들이 영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어프로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며 접근하느냐는 데 달려 있습니다. 리스트로벨은 그 관계전도법이라는 책 중에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 점잔을 빼다가 전도하지 못한 자리를 소개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기다리고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하다가
이 친구가 다른 데로 발령을 받고 다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친구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동료가 만나자마자 첫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는 이 저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전도 안 해? 전도 안 한 게 아니죠. 하려고 하는데 너무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다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 완벽한 타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생각의 완벽한 타임이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아닌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요. 미끼를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어떤 기대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계속 말을 듣죠.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는가. 또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는데 저기서 계속 여인이 먼저 대화를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은 계속 거기에 반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자꾸 푸시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주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포착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질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할 때는 그 기회를 놓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쭉 들으면서 하루 반에 전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만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대화를 잘 끌고 나갈 수 있을지를 계속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다가는 결코 전도하지 못합니다. 리스트로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 평생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되 끈질긴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만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하거나 무례하게는 안 되지만 지혜롭게 하고 온유하게 해야 되지만 망설이면 우리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할 때 즉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반응하면 상대방이 다시 반응을 하게 되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대화는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면 한마디로 드린다면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잘 안 돼요. 근데 과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확신이 없이 시작했을 때가 훨씬 상대방이 영접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가끔 나오는 중국 학생이 있죠? 두 번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한 여섯 번쯤 만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 성교 공부하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믿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오늘은 못 나온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믿을 수가 있을까.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저한테 첫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5, 6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청년을 이곳에 인도하시고 나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하시므로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계속 고민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내가 전도하면 안 믿는데 꼭 목사님이 가서 하면 되느냐고 이런 질문들을 제가 참 많이 받는데요. 그건 그게 아닙니다. 모든 과정 속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여정 속에 제가 운이 좋게 끝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저도 중간에 서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얘기하지 않았던 때 상대방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로베의 그 책을 Unexpected Adventure라고 잡았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만나셨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여인,
모두가 멸시하고 조롱하던 이 여인을 구원하셔서 그를 사마리아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 체로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곳을 찾아가시기 바라고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인도하시고 지혜를 나누시고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